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이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다 하겠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 확신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 오늘 나에게 오늘 참 멋진 옷을 입으셨네요 라고 칭찬한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답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사치하다고 비난하는 거 아닐까? 내가 옷을 좀 잘못 입었는데 애둘러서 저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예. 또는 혹시 저 사람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지금 나를 칭찬하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 복잡한 것입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제대로 듣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자존감은 어릴 때 형성된다고 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인정해줬고 칭찬해주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너는 예쁘니까, 뭐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뭐 너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사랑스럽다. 그게 아니라 너는 그냥 사랑스럽다. 너는 그냥 예쁘다. 너의 존재만으로 나에겐 기쁩니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서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을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사람은 삭개오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심리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본다면 그는 상당히 비사회적인 부적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19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었다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외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고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피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키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했지만 사실 단지 키가 작은 것만의 문제는 아니었겠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키가 작다고 다 사람들을 회피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리라고 하는 그의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삭개오의 심리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삭개오가 처음 세리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리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뜻한다는 것을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삭개오는 스스로 세리가 되기로 결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따돌림 당하는 삶을 선택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자, 이 말에 따르면 그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건 대표격인 사람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세리장으로 일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세리,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큰 부자가 됐을까요? 당시 세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것, 그것이 주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런 세리의 일을 하면서 더 악독하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자신을 격리시켰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잘볼수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마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폭력이 지배하는 유대 사회에서 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의 이 행동, 이 소문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겠다 하는 것이었지 만나겠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나무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하셨죠? 자, 어찌 보면 이 장면은 신비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여리고에 처음 방문하시는 것이다. 예, 추측이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얼굴과 이름을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뭐 검색을 해보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과 얼굴을 아셨을까요? 딱 보고 삭개오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삭개오를 알아보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 저 사람은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고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이 삭개오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했을 때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온전한 그 개인으로서, 개별자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상실한다고 그러죠. 누구의 아내, 또는 뭐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만 불리다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간직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정말 유니크한 존재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 이름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일부러 거하셨습니다. 다시 5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겠다. 사실 삭개오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와서 최근에 이렇게 말한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도대체 어떤 유대인이 삭개오에게 와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삭개오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룻밤 함께 지내셨고요. 그와 식사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이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그동안 따돌림 받던 이 삭개오를 다시 유대 사회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소속감을 갖도록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심령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비참한 처지 안에 기꺼이 동참하시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그 메시아를 찾아서 가서 경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다. 그것이 표적이다 말씀합니다. 자,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유는요, 가축을 먹이는 이 먹이를 담는 짐승의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아이가 누워 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인간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 한가운데 들어오셨음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교당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못하다. 너는 더 잘해야 된다. 너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넌 도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예, 많은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기가 쉽다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철저히 기능화되고 비인간화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자,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자존감에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예, 정말 마음의 아픔을 우리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 속에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고 뭔가 드러내야 되고 남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자꾸 그런 것을 강요받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날카로워지고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겠사오니 주님,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든든히 설수 있도록 소중한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히 설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이어서 각자의 기도를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말씀, 들은 말씀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개발 및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이 델타 변종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인도 같은 이 개발도상 지역에 백신 보급이 더 원활해지도록 의료적 공급이 더잘 되도록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밑에 기도 버튼을 누르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